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 성명에서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한국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약 5억 1,4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8억 5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뤄졌다며 이 돈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남측 공단 관계자들의 안전한 귀환 등 필요한 협력 조치들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시리아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비공개 보고회를 갖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은 정부군이 알레포 지역 반군들을 겨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해 터키 국경 지역으로 대거 몰리고 있으며 유엔과 국제구호단체들은 알레포에 인도적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담당관은 알레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전투로 인도적 접근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정부군의 공격이 시작된 이래 민간인 100여 명을 포함해 적어도 5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내일 독일 뮌헨에서 만나 시리아 평화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주에 수백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로혼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추가 배치 병력이 헬만드주의 미군 특수부대를 보호하고 아프간 육군 제215군단에 대한 훈련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 고위 관계자는 추가 배치되는 병력과 더불어 다른 지역 병력은 철수하기 때문에 아프간 주둔 전체 미군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 5.4% 폭락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2.3% 하락한 15,713.39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증시의 최근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유럽은행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자자들은 유럽의 일부 대형 은행들이 주가 하락에 대비할 만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오늘 열리는 미의회 청문회에서 이자율 인상과 경제성장률, 실업률 전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법원이 옛 공산주의 정권 시절 악명 높은 교도소 운영 책임자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부카레스트 고등법원은 오늘 올해 90살인 알렉산드루 비시네스쿠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람니쿠 사라트 교도소장을 역임한 비시네쿠스 씨는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도소의 모든 수감자들은 독방에 감금돼 있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으며 굶주리거나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시네스쿠의 변호인단은 그러나 이는 명령에 복종한 것일 뿐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화력발전소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어제 오는 9월까지 지난 2005년 탄소 배출 규모 대비 32%를 삭감하도록 하는 환경 규제안 시행을 보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지침에 대해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기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들의 탄소 배출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청정발전계획을 발표했지만 27개 주 정부들이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북한이 이르면 몇 주 안에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가 시급하다며 중국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점차 흐려져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영상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공단 내 남측 근로자 철수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고심 끝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홍 장관이 발표한 한국 정부 성명은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맞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와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을 과거와 같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국 정부 성명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 도미노 현상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해마다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은 철저히 외면한 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형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육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북한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이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이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결정하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10일 최종 결단해서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같은 달 13일 대국민 담화 발표와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자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다자와 양자 간의 제재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안보리에서 금융과 무역 등의 고강도 제재 조치를 역설하면서 개성공단을 그대로 가동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같은 해 9월까지 중단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이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북한 근로자들의 인건비 1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약 30%가 북한 당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1%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이 북한 전체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약 5만 4천 명의 북측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 등 북한 주민 약 20만 명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1억 달러는 큰 액수라며 개성공단 중단이 당장 북한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년에 미화로 1억 달러 정도의 현금이 들어가죠. 이것은 외화벌이 기간, 중앙기간 5개 정도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돈과 같거든요. 하기 때문에 당장 중단이 되면 엄청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면서 특히 식수 공급이 중단되면 개성 시민이 모두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에 차질을 빚는 건 물론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관심도 식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모두 26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지만 개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북한 경제에 그리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박사는 개성공단 중단이 북측 근로자들의 생계에는 당장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북한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장 이제 뭐 생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북한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무슨 뭐 어떤 일이 된다 이런 거는 생각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 개성공단 없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 1990년 중반에 그 엄청난 시련이 왔고 경제적인 그 악화가 왔고 말이죠. 고난의 행군을 했던 사람들인데 전혀 크게 그 생각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5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 GDP의 0.04% 규모에 해당한다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를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단합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이 지난 10년간 4개의 대북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4차례 핵실험과 6차례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결의가 안보리의 마지막 결의라는 각오로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은 현재 안보리에서 협의 중인 새로운 대북 제재가 조속히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르면 몇 주 안에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휴대용 방공미사일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보당국 수장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과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이 9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전세계 위협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청문회 발언과 서면보고서에서 지난달 6일 실시된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carried out its fourth nuclear test, claiming it was a hydrogen bomb, but the yield was too low for it to have been successful test of a staged thermonuclear device.
북한의 핵실험 결과를 계속 평가하고 있지만 지난달 실험은 저위력 실험으로 일반적인 핵 융합 장치의 성공적 실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어 북한이 2013년에 공언한 대로 원자로 재가동 등 핵시설을 계속 확대해왔다며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KNO-8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초기 조치들을 이미 취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지난해 분석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7일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에 작성돼 추가적인 평가는 없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올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 미국의 국익과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확산 위협과 관련해 휴대용 방공미사일의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worry frankly about more mundane things like manpads which the North Koreans produce and proliferate.
북한이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휴대용 방공미사일은 항공기들의 중대한 위협이며 특히 중동 지역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휴대용 방공미사일은 낮게 비행하는 항공기를 표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운용하는 휴대용 무기입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법이 쉬워 테러 단체들이 민간 항공기 테러 공격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우려돼 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서면 보고에서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은이 집권한 뒤 숙청과 처형, 잦은 지도부 교체를 통해 유일 지도자와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지난해 비무장지대 목함줄의 도발, 4차 핵실험 등 도발적 위협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군사력 증강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에 대한 광물 수출 수익을 가장 큰 수입원으로 지적했습니다.
Well, their primary trading partner, of course, is China by far. Probably 90% of their trade. And the biggest single export from
북한 전체 교역의 90% 정도가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특히 최대 수출품인 석탄은 연간 수익이 미화로 12억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클래퍼 국장은 하지만 추가 내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책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나라는 의문의 여지 없이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하시설 확장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북한이 지도부와 군대의 주요 방어시설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지하시설 건설과 활용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특수전사령부의 박성만 육군소령은 지난해 합동참모본부 군사학술지에 미군이 전시에 대비해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박소령은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가 비상시에 이용할 갱도 비상통로를 파악하고 평양 밖으로 도피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추적해 이를 저지할 방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사령은 이와 관련해 한미 두 나라 군 간부들이 북한 지하시설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미군의 최신 지하시설 파괴용 폭탄, 벙커버스터와 관련 신무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사일 기지 등 여러 곳의 지하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 국가정보국의 새로운 북한 핵능력 평가와 관련해 대북 제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재 마련에서 그치지 말고 공평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의 동참을 간접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핵시설을 계속 확대해왔고 조만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미 국가정보국의 보고를 제재 강화 필요성과 결부시켰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정보국의 이 같은 분석은 그 자체로서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pretty much speaks for itself. It underscores to us the very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의 책임을 물리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국무부의 긴박감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과거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 past, not all sanctions have been evenly applied or enforced by all parties. And so part of this is
따라서 강도 높은 제재뿐 아니라 모든 당사국들이 이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게끔 강력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 상원에서 10일 처리될 대북 제재 법안과 관련해 미국은 독자적으로 제재를 적용할 역량이 있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에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굳은 믿음에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을 강압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려는 게 아니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동시에 접경 국가로서 이해관계 또한 갖는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Chinese have influence, but they also have interests, and we recognize that when it comes to that border.
커비 대변인은 모든 나라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제재가 마련됐을 때 이를 공평하고 단호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한 정권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보다는 주민 생활 개선에 전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면서 주민 생활을 등한시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민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무기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That there are millions of North Koreans that are suffering because of the way the government chooses to run that country.
북한 정부가 나라를 잘못 운영해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무고한 북한인 수백만 명이 식량과 관련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북한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is clear is they're using significant resources 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sources that they do have.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가 금지한 핵 계획과 미사일 개발에 보유 자원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성명을 통해 민생을 외면하는 북한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 성명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등한시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하는 북한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 정부가 주변 지역을 불안하게 하는 활동들에 자원을 사용하는 탓에 주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와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7일 유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에 민생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준 대사는 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As I know that the cost of this launch alone estimated to be close to $1 billion.
북한이 로켓을 쏘는데 약 10억 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돈이면 북한 주민 전부를 1년 동안 먹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파워 대사도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The goal of imposing sanctions has never been to target the North Korean people who have suffered unspeakable horrors.
파워 대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민생을 외면하는 북한 정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부 장관도 지난 7일 성명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번 발사는 북한 정부가 주민 생활 개선보다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더 앞세운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발사장과 연구시설 건축, 발사체 개발과 제작 등에 투입된 총 비용이 미화 약 8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1년치 배급량에 해당하는 중국산 옥수수 약 250만 톤을 살 수 있는 액수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금융체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통해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주장했습니다. 중국 스스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8일자 사설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과 무기가 중국을 거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은행과 기업체에 가해지면 이 같은 연결고리가 끊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는 점을 긍정적 움직임으로 평가하며 환영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제재인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통해 북한을 무시하면서 중국이 북한 정권을 압박하도록 회유해왔지만 중국은 이전보다 김정은 정권을 더욱 용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은 새로운 제재안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과 북한의 대화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8일자 사설에서 중국의 국어라는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유엔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기대는 대북 정책을 멈추지 않는 한 이런 패턴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에 의존한 대북 제재가 실패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중국을 압박해 스스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신문은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의회 차원의 대북 제재에 미 행정부가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 등을 제재하느냐에 실효성 여부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신문은 이어 최근 미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는 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반대로 사드 배치에 주저해왔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명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신문은 이번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밀어내는 중국의 정책적 목표가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설날을 맞아 고향인 북한을 떠나온 실향민 등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해 다양한 운동과 취미생활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평소에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활발하고 시끌벅적한 이곳에 엄숙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삶과 맑은 술과 가진 음식을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이곳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개관 이후 벌써 17년째 합동 차례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 설에는 지역에 있는 실향민 등 어르신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여는 합동 차례 행사지만 부족함 없이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정성을 보태 조금씩 모은 비용과 쌀로 넉넉한 차례상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의 김승자 관장의 설명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아, 얼마 안 있으면 저승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 조상들한테 이렇게 정성을 많이 못 드려서 마음이 무겁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죽어서 우리 부모님 어떻게 뵐까 죄스러워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또 복지관은 또 어르신들의 그런 고민을 좀 덜어주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례상 차례기를 했는데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또 이제 하시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못 하시는 어르신들 그런 어르신들이 아주 편안해 하시고 또 이렇게 차려주면서 마음이 위안을 받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지금 벌써 17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의 풍문이었습니다. 다섯 분들이 나오시는데 다섯 분씩
합동 차례지만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도 더 격식을 갖춰 정성껏 지내는데요. 성균관 유도회 은평지회가 집전을 맡아 분향과 헌작, 재배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재례는 옛날서부터 쭉 지내오던 그대로 지냈고요. 아주 복잡한 건 간소하게 지냈습니다. 재례 중에는 삼헌관 제도를 채택해가지고 헌관 세 분이 나와서 이제 재례를 지내는 형식인데 초헌관에는 우리 김승자 관장님이 나오셨고 아헌관에는 구청장님이 했고 또 정원관에는 제자분들 중에서 자손들 중에서 제사를 모시는 이런 식으로 쭉 해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법대로 절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손을 마주 공수를 해서 읍을 하고 절을 하고 당연히 술 올려야 되죠. 옛날서부터 제사에 술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손들이 많으니까 다섯 분씩 나와서 절을 올렸습니다. 예법으로는 큰 절을 다 해야 되는데 다리가 불편하면 서 있지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앉은 채로 할 수 있었고 또 종교를 초월해서 절을 앉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절을 앉는 종교는 그 종교의 법을 따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또 우예 선생님이 쭉 하시다가 그대로 제가 이어받은 게 5년째 되는데요. 자손들의 정성도 대단하고 참여하는 정성도 대단하고요. 또 제를 이렇게 집전하는 사람도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갖가지 사정으로 고향을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 중에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이 많은데요. 북쪽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은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외롭죠. 혼자 있는 게 아무도 없고. 고향이 못 가니까.
영재 선생님, 뭐 저에게 다른 집은 다 자손들이 모여서 서로 즐겁게 지내는데 좀 쓸쓸한데 복지관에서 같이 준비해 주니까 감사하고 좋습니다.
엄마, 이 북서 못 지내는 지살 내가 지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 동생 서 있는데 어쩌다가 잘들 있고 잘들 살그래. 나는 걱정 없이 잘 있으니까 내 걱정은 절대로 하지 마. 근데 잘 있다.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차례상을 차리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혹은 몸이 아파서 매년 명절마다 마음이 불편하게 마련인데요. 매년 이곳에서 여는 합동 차례 덕에 근심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이기라도 해주니까 감사하고 기분 좋죠. 차례상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복지관에서 이와 같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제사를 지내게 되니까 마음이 좋고요. 또 항상 복지관에 감사하는 마음이 됩니다.
여기서 하니까 집에서는 안 하지가 않아요. 못 지내지. 혼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상님 이렇게 매를 올렸습니다.
합동 차례 후에는 지역 내 음식점에서 후원하는 점심 식사도 제공했고요. 한마음 연예봉사단의 설맞이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세배와 재롱잔치까지 다양한 행사들로 명절 분위기를 한껏 즐겼습니다. 서울시립 은평노인복지관의 김승자 관장은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한다며 앞으로도 설과 추석의 합동 차례를 꾸준히 지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중국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돼서 중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해외에 나가는 중국인 여행객은 늘었지만 이들의 씀씀이는 줄고 있다는 소식. 미 국가정보국장이 ISIL에 미군 내 테러 가능성을 경고한 소식과 또 어제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예비선거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중남부 장시성 간현에 사는 34살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남성은 최근 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했다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에 이 베네수엘라를 여행하던 중에 발열, 두통, 어지럼증 같은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였는데요. 이 홍콩을 거쳐서 지난 5일에 장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역 과정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서 장시성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중국 내 첫 감염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겁니다.
예. 자, 이 환자의 상태는 현재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회복 단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체온도 정상이고요. 피부에 생겼던 발진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가 감염되면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공포감이 더 커졌는데요.
예.
예, 하지만 성인의 경우는 감염돼도 10명 중에 7명꼴로 아예 증상이 없고요. 나머지도 가벼운 증상을 보인 후에 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첫 감염자가 나왔는데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확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중국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인용해서 외국에서 유입된 감염자를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특히 이 환자가 사는 장시성 간현은 지금 기온이 아주 낮아서 지카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모기가 활동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확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이 중국 보건당국자의 발표입니다.
예. 자, 한편 이 지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퍼진 브라질, 올해 리우에서 이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데요.
네.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우려가 좀 많습니다만 정상적인 개최를 거듭 강조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 올림픽 위원회가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자국 대표 선수나 임원은 이 올림픽 불참을 고려해도 된다. 그런 견해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한 반응인데요. 브라질 올림픽위원회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올림픽을 불참하는 사태는 없을 거라면서 특히 올림픽이 열리는 8월에 남반구인 브라질에서는 서늘한 날씨를 보이기 때문에 이 모기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준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모기의 활동이 줄면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 낮아지겠죠.
예. 하지만 특히 임신부들은 브라질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 방문을 조금 꺼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물론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보건 당국도 사실 임신부들이 브라질을 비롯한 지카 바이러스 발병 지역 방문은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지난주에 이 지카 바이러스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임신부들이 발병 지역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의사와 미리 상의하고요. 부득이 방문할 때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할 걸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모기를 통제하기 위한 방역활동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 세계보건기구가 앞서서 미주 전역에서 올해 한 400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등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주에 지카 바이러스 퇴출을 위해서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었죠.
예, 백악관이 8일 18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이 모기 통제, 진단 검사, 또 백신 개발,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저소득층 임신부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 가운데 3억 3,500만 달러는 국제개발처를 통해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남미 국가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 소식인데요.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의 수는 늘었지만 이들의 씀씀이는 오히려 줄고 있다라는 소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독일 최대 시장 조사 기관인 GfK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본토 밖으로 나간 여행객 수가 1억 90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1,94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하면은 1인당 지출액이 1.5% 느는 데 그쳤습니다. 한 해 전에는 16.5%가 증가했었다고 하니까 아주 급격하게 위축된 거죠.
예. 중국 여행객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현재 경제 사정과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경기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해외 여행객들의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중국에서 해외로 여행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1인당 해외 지출을 줄이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에서는 중국 최고의 최대 명절이죠. 춘절을 맞아서 올해도 많은 여행객들이 해외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한국과 일본 같은 이 주변국들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만 1억 900만 명의 중국 여행객이 해외로 나왔을 정도로 이들은 이제 관광업계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예, 하지만 경기 둔화로 올해는 관광객이 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홍콩이나 한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콩 관광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중국 본토에서 방문한 관광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5.5%나 감소했습니다.
네, 다음은 안보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어제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올해 미국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군요.
네, 클래퍼 국장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현재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전 세계의 위협에 대해서 발언했는데요. 이란과 북한 핵 문제, 사이버 안보, ISIL 등의 위협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ISIL이 올해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서 주목됩니다. 클래퍼 국장은 또 ISIL이 유럽에 또 다른 테러 공격을 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어떤 근거로 ISIL이 직접 미국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예, 클래퍼 국장은 ISIL과 산하 8개 지부가 가장 위험한 테러 집단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ISIL 조직원들이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이들을 위한 도피처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에 따르면 현재 ISIL에는 3만 6,500명의 외국인 전투원들이 있고요. 이들 중에 적어도 6,600명은 서방 국가 출신들입니다.
예, 그동안 이 ISIL 대원들이 난민으로 가장해서 이 서방 국가에 침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쭉 있어 왔는데요.
네.
자, 클래퍼 국장도 어제 청문회에서 같은 지적을 했죠.
네, ISIL 조직원들이 이라크와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해서 이 국경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클래퍼 국장은 난민들에 대한 관용을 악용해서 ISIL 조직원들이 난민들 속에 섞여 들어올 수 있고 이들은 합법적인 여행자로 가장하기 위해서 여권을 위조할 수 있는 기술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는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도 참석을 했는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 대응작전에 관해서 발언했군요.
네, 스튜어트 국장은 현재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모술시를 탈환하는 게 올해에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서 북쪽에서는 쿠르드 쪽 병력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라크 정부군이 압박을 가하도록 돕겠다고 처음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예, 스튜어트 국장에 따르면 예, 아직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 클래퍼 국장은 또 다른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최근 몇 년 새 ISIL에 밀려서 위축됐지만 올해는 다시 세력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뉴햄프셔주에서 예비 선거가 실시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첫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일반 투표 형식으로 예비 선거로는 처음으로 펼쳐져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 또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는 소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35%의 지지를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후보 지지율의 2배가 넘는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어제 승리 연설에서 미국이 다시 승리하기 시작할 것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선두를 달렸습니다만
네.
사실 이번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가운데 누가 2위를 차지할 것인가 이 점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가 16%가량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예, 케이식 주지사는 뉴햄프셔주에서만 이 100여 차례나 주민 초청 토론회를 여는 등 이곳에서 지지를 모으는 데 주력했는데요. 그런 노력이 주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케이식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을 그저 단순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 모든 사람이 미국을 변화시키는 큰일에 참여할 기회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2위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얻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론에서는 보고 있는데
네.
주류 정치인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을 한 5%포인트 정도 차이로 누르고 앞으로 치고 나오게 되면 이른바 비주류로 불리는 이 트럼프 후보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위에 오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의 지지율이 12%가 조금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식 후보와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이 4%에서 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하지만 케이식 후보의 경우는 이 다음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뉴햄프셔주에 공을 들이느라고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같은 남부주에서는 아직 제대로 기반을 다지지 못했고요. 또 선거 자금도 넉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직은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나머지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예, 제프 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11.1%로 4위에 올랐고요.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이 10.6%로 5위에 올랐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아이오와주에서는 높은 지지율로 3위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 TV 토론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쪽 상황을 좀 볼까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승리를 거뒀군요.
네, 샌더스 후보가 60% 지지율로 이 38% 지지를 얻은 클린턴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앞서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0.2%포인트라는 아주 근소한 차로 이 클린턴 후보에게 패했는데요. 이번에 아주 크게 이긴 겁니다. 샌더스 후보는 승리 연설에서 위대한 미국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고 말했는데요. 일부 부유한 선거자금 기부자나 그들이 운영하는 정치 후원기구에 속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2위에 그친 클린턴 후보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클린턴 후보의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샌더스 후보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고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아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지난 아이오와 당원 대회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서 한 명, 공화당에서는 후보 두 명이 경선 포기를 선언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선 포기를 선언한 사람은 없나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이 선거운동을 계속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뉴저지로 돌아간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예.
예, 크리스티 후보는 이번에 7.5% 지지를 받으면서 6위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다음 경선 일정을 말씀드리자면요. 민주당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2월 20일에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이 당원 대회를 열 예정이고요. 공화당은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선거를 실시합니다. 이번 뉴햄프셔주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비주류 정치인들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들이 이런 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점차 흐려져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영상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8도, 남포 최저 1도에서 최고 8도, 강계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후 들어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해주 최저 3도, 최고 11도, 개성 최저 0도, 최고 1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후에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최고 영상 9도, 원산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 선봉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 성명에서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한국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약 5억 1,4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8억 5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이 돈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남측 공단 관계자들의 안전한 귀환 등 필요한 협력 조치들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남중국해에서 공동 해양 순찰을 실시하기 위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는 오늘 로이터통신에 이번 회담에 남중국해 공동 순찰 문제가 다뤄져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양국 당국자들이 올해 안에 합동 순찰이 개시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간 해양 공동 순찰은 남중국해뿐 아니라 인도양에서도 실시될 전망입니다. 인도와 미국은 지난해 인도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참한 가운데 합동 해상훈련을 벌이는 등 최근 수년간 군사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시리아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비공개 보고회를 갖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은 정부군이 알레포 지역 반군들을 겨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해 터키 국경 지역으로 대거 몰리고 있으며 유엔과 국제 구호 단체들은 알레포에 인도적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담당관은 알레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전투로 인도적 접근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정부군의 공격이 시작된 이래 민간인 100여 명을 포함해 적어도 5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주에 수백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로혼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추가 병력 배치가 헬만드주의 미군 특수부대를 보호하고 아프간 육군 제215군단에 대한 훈련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 고위 관계자는 추가 배치되는 병력과 더불어 다른 지역 병력은 철수하기 때문에 아프간 주둔 전체 미군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혼 대변인은 아프간에서 미군의 임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프간군에 대한 훈련과 자문, 지원 역할을 수행할 뿐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헬만드 주요 지역이 탈레반 반군들의 하나둘씩 함락되면서 미군 특수부대의 참전 비율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 5.4% 폭락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2.3% 하락한 15,713.39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증시의 최근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유럽은행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자자들은 유럽의 일부 대형 은행들이 주가 하락에 대비할 만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은 오늘 열리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이자율 인상과 경제 성장률, 실업률 전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법원이 옛 공산주의 정권 시절 악명 높은 교도소 운영 책임자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부카레스트 고등법원은 오늘 올해 90살인 알렉산드로 비시네스쿠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람니코 사라트 교도소장을 역임한 비시네스쿠 씨는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도소의 모든 수감자들은 독방에 감금됐으며 굶주리거나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